아멘.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마음의 절규가 있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실제적인 전 과정을 보면 그 첫 출발은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 마음의 가책, 심령의 울림, 어찌할꼬의 죄악에 대한 절망적인 탄식과 함께 구원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구원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38절에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경신하고 부흥케 하는 말씀의 사역자인 사도를 선물로 주시다 그랬습니다. 사도를 선물. 오늘날 사도의 후예들인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꽃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그것이 있는데 그 선물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셨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교회,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생겨나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주시는 죄사함의 선물과 세례를 선물로 받은 믿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갈 길과 자기 개인의 삶의 목적을 따라 다 흩어져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뭐 홀홀 날아서 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될 건데 안 갔다는 거예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발적 모임, 이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각각 제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 함께 있었을까요? 이들은 뭐 할 일이 없었나요? 바로 이 점이 교회란 사람이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이나 가담하는 권세로 이루어진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나 새로운 세계의 체험, 천국의 감격으로서 그냥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라고 해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있었대요.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자기들이 힘썼대요. 이 사실이 교회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세례받은 남자 장정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는데 바로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제사장들, 장로들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피파의 칼날이 번쩍이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되어 있던 때입니다.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함께 모여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세례받음으로 인한 감격,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도들 곁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 싶었고 가르침을 더 갈망하며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만들게 된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갱신된 마음이었고 부흥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44절 이하를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 이렇게 하니까 이런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아주 순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교회요, 진정한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반드시 본받아 가야 할 그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32, 35절의 기록을 보세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르라. 요즘 이 설교를 하면요 목사가 쫓겨나게 됩니다. 논바 팔아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초대교회는 팔았어요. 그때 그 사람은 그런 데냐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다르나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 사항을 말씀하는 이 말씀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교회의 원인 모습, 참 모습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격차가 심하냐는 것. 그러나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무한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격함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모인 것이 교회 모임이라는 것을, 이게 교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교회의 축복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첫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첫마디, 첫 1절, 2절은 인사말이고요. 인사말이고 3절이 첫째 말인데 첫째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교리를 말하고 말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감격스러운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쏟아내고 있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처럼 우리를 각자의 아들들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큰 선물을 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리로다 말이 먼저 터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존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 품속으로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아와 어린 나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최대의 선물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만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의 품속같이 편안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교회의 양육을 받고 신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한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말을 줄여서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모교회. 여러분의 모교회가 어딥니까? 영적으로 유치원생 때 다녔던 그 어머니 품속 같은 좋고 편안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서린 교회를 모교회라 그래요. 모교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무박사 우종우 씨는 원예 농사를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북한산을 올랐는데 등산하면서 우연히 소나무를 발견하고 극적으로 마음을 되돌립니다. 소나무 때문에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에요. 삼국대의 바이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나도 이 소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 있다. 뭐 이분은 그랬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랬어요. 어쨌든 나무에게서 모든 인생을 배운다 나는. 하면서 나무 병원을 세워 30년째 아픈 나무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를 치료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나무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25종류의 나무들을 보고 받은 자기 나름대로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느티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 느티나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 느티나무. 내 나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어릴 적 고향에서 속이 뻥 뚫린 커다란 나무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워낙 느티나무는 속이 잘 썩는 나무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늘소 같은 벌레가 들어가서 작은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썩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속이 텅 비어버린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전혀 끄떡도 않고 그 육중한 무게를 버텨낸다는 점이다. 썩을 대로 썩어 절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없이 감내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속 뚫린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인고의 세월, 그 기나긴 애달픔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것이 없나 찾는 우리들의 어머니 말이다. 라고 느티나무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글을 인용한 서울 모교회 담임 목사님 최백남 목사님도 느티나무를 교회로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서 읽었는데 이 책에는 제가 찾는 나무에 대한 기사가 없었어요.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라서 의도적으로 생략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어릴 때, 저의 어릴 때 고향에는 동네 한 켠에 한 100평쯤 되는 둥그란 100평쯤 되는 높이는 한 1.5m 되는 플라타너스 정자가 있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였습니다. 원형으로 된 이 정자 가장자리를 따라서 대여섯 그루의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쭉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초봄부터 가을까지 동네 사람들과 청년들 또 또래 초등학생들의 놀이터여 참 좋은 쉼터였습니다. 특히 찌는 듯한 한 여름 정오에 이 플라타너스 나무의 그늘은 못매던 농부들의 땀을 식혀줬어요. 그래서 못매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더듬어가지고 한숨 자고 또 가서 못매고 피곤한 낮잠으로 힘과 기력을 회복하는 포근한 침실 같은 그런 정자였죠.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머니 안방 같은 평안한 놀이 공간이 되기도 했던 것이 이 정자였습니다. 특별히 우종영 씨가 관찰한 크게 구멍 뚫린 느티나무 속, 또 썩을 대로 썩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마르시 감내했을까? 그 인고의 세월 그 기나긴 애달픔 속에서 속을 썩이며 텅빈 가슴을 안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것이 없나 찾는 우리들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는 말에 뜨거운 눈물을 저는 이 글을 보고 흘리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박사 우종영 씨의 느티나무에 대한 느낌이 전달되면서 그때는 저도 몰랐어도 지금 생각하면 저의 고향에 있던 플라타노스 정자도 꼭 포근한 어머니 품 같은 교회의 이미지를 가진 아담하고 아름다운 플라타노스 정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들에게 느티나무 정자와 플라타노스 정자와 같은 성령의 선물인 어머니 품속입니다. 속 뚫린 느티나무처럼 인고의 세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들에게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죠. 교회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의역하면은 하나님 자신의 소유, 즉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지만 바울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귀한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잘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조인 초대교회는 바로 지상에 세워진 천국의 모델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든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르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광야를 도망다니는 다윗,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요, 광야란 광야를 다 도망다녔어요.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를 짐승처럼 도망다녀요. 사울이 얼마나 쫓아오는지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세월이 장장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은 광야란 광야를 전전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라마, 기브아, 노업 강야, 아둘람 강야, 뭐 십항무지, 마혼항무지, 엔게디를 비롯해가지고요. 시글라까지 그는 10년 동안 참 많은 곳으로 도망을 다니려만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의 포악함이 2절 3절에 표현해주고 있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진지를 구축하고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혹시나 잡혀 개죽음을 당할까봐 얼마나 떨림이 무수했을까요? 그가 피해 다니면서 한 가지 마음에 사무치도록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 피할 쉼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가장 평안한 곳이구나.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여 돌봐주실 것이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는 어머니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더 온유와 기쁨으로 감사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곧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무슨 이런 시시한 소원이 다 있을까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서 예배를 그냥 아주 쉽게 소원이라 할 것까지도 없는데 뭐 이걸 가지고 평생에 단 한 가지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가지만 말해봐라고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소원을 말할 분 계십니까? 그게 소원인 분이 계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 사방이 다 막히고 대적자들이 뒤따르고 있을 때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다윗의 경우 원수요 대적자인 사울을 죽여달라고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블레셋을 망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루빨리 자기가 왕궁으로 가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살고 싶다고. 이것이 왜 다윗은 다윗이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은요, 교회에서 평생에 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하시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평생 하고 싶어 하는 그 평생의 소망이 성전을 지어 바치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맹성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맹성교회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생애 최대의 고귀한 선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신년 백도부터 2년 전이잖아요 벌써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탓에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기독교는 예배냐 방역이냐 예배냐 양자택일의 강요를 받고 왔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려면 방역당국의 권고를 무시해야 하고 국가의 방역을 존중한다면 그 예배를 취소하고 괴문을 폐쇄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공무원을 동원해서 공권력으로 강제성을 띈 정부의 강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상황은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박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걔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내세워서 종교 분리의 대원칙을 깨고 정치 논리로, 정치 이용 목적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압박 내지 비판이 가해진 박해였음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기독교의 예배 모임이 전염병을 전파하는 군인지라고 생각하게끔 호도를 하고 강제로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만약 위배 시에는 구상금까지 청구하는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물론 과도한 반응을 보인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는 단지 전염병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전쟁 시에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교회에 모여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재산이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초대교회처럼 되도록 우리가 최고의 신앙심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이들은요, 성령 충만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모이기를 힘쓰고 뭐 있는 거 다 내놓고 참 이 그림 같은 전설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을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거의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한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온몸에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쭉 일곱 명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의 기도와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부활의 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제사장들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3천명, 5천명, 수만 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사 표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고. 여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선해드린 공회원들 아닙니까? 이들 유대교를 버리고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최고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최고 어길 기간이 산해드린 공회원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십자가를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도에 복종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는 거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이 쉽지, 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울을 바울로 뒤집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한국적인 상황으로 말한다면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불교의 법복을 벗고 목닥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복종함으로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신문에 날 일입니다. 세상에 놀랄 일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가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오늘도 이런 기적적인 갱신과 부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가게에 앉아서. 그 말을 들은 손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가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주인이 아니요.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신 후에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 전에는 외상값 떼먹고 막 도망간 놈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 그런데 새로 목사님이 왔다는 소문이 듣고 난 다음에 그의 교인이 예산값을 너무 잘 갚는데 이것은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왔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돈이 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 전에 있었던 목사님과 뭐 별로 달랐겠습니까만은 교인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평가 기준이 돼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오늘 이런 참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기체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 일곱 가지 죄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서 기독교 최대의 종교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최대 종교가 되었음에도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신앙의 사사화 때문이다. 사사화. 신앙의 사사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종교학자인 로버트 우스나우는 종교의 쇠퇴 과정을 네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쇠퇴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어느 종교든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뭐 어떤 종교든지 쇠퇴하는 많은 가정이 있는데 첫째는 상업화가 된대요. 상업화. 두 번째는 사사화. 세 번째는 의식화. 네 번째는 고립화로 마지막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세태의 가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된 동태평양 에콰도르용 제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찰스 다윈의 지뢰론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유명해졌는데 갈라파고스 신드롬은 2007년 일본 게이오대학 나스모 다케시 교수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 전자제품들이 세계의 시장과 단절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의 기준에 만족해 하다가 스스로 고립되고 도태되는 그래서 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모바일 인터넷, 휴대전화, 디지털 TV 같은 전자산업 분야에서 내수시장에 안주하면서 국제표준을 지금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 IT 시장이 고립되고 그 결과 다른 말에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앓고 있는 것이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개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의식화됨으로써 세상을 향해 적극적인 복음 전파 참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뭐 대교회는 이것이 더 심해요. 자기 교회뿐이래요. 자기 교회가 제일이래요. 이것이 의식화된 것입니다. 이건 지금 망하는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교회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것. 교회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 이웃들의 문제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뒤지고 세상이 영향을 미치는 대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고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제라도 교회가 공공성, 공동체성,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힘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 교회는 1세기의 세상을 뒤흔들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뒤엎어버리는 가공한 힘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성령 충만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나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빛이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즉 제자들 교회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 제자도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질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고 어둡습니다. 죄악으로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썩어갑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곧 교회의 사명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신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그대로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눈에 보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선행을 말합니다. 교회는 소금에서 빛으로, 내면에서 밖으로, 존재에서 행위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빛에 보이는 영향력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금통에서 나와라. 그리고 세상에게 빛을 비추어라.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이 제사함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갱신하고 부흥케 하는 말씀의 사역자, 사도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 존 칼빈이 말하는 대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품속 같습니다. 동네 중앙에 있는 플라타르스 나무 그늘이 있는 정자 같은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되도록 우리가 최고의 신앙심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힘을 가진 종교이고 성령 충만한 기독교 교회는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희생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백성을 매개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갱신시켜서 부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성교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소원과 빛이 되어 날마다 갱신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